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지역교회의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이런 평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참 친절하고 잘해주면서 막상 자기 가족은 챙기지 않는다라는 평입니다. 타인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배려하기에 앞장을 서지만 자기 가족에게는 똑같은 친절과 배려를 베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른 행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난주에 매체를 통해서 한 여중생이 3명의 성인 여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을 대하게 됐습니다. 폭행을 주도한 여성분은 폭행당한 여중생의 친구입니다. 그도 여중생이고요. 친구의 엄마입니다. 죄송합니다. 친구의 엄마인데 자기 딸보다 한 살 많은 그 친구가 학원 옥상에 가서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술을 마셨는데 한 살 선배로서 후배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술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두 학생이 같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잘못이 자기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아이를, 그 어린아이를 불러내서 지인 두 명과 함께 아이에게 집단 폭행을 했던 그 어머니, 그의 눈에 자기 딸은 귀했지요. 하지만 남의 딸은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집 밖에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알면서도 막상 자기 가족은 그렇게 대하지 않는 그 사람의 첫 번째 경우 바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기 아이만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이것 또한 참 잘못된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생활 중에 이처럼 극과 극 그 사이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에 대한 나의 의무가 무엇일까?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의무는 또 무엇일까? 나의 시선이 언제 집 안을 향해야 하고 언제 집 밖을 향해야 하며 얼마나 집 안을 향해야 되고 또 얼마나 집 밖을 향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대인 관계에 대해 참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러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자신과 나의 가족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면서 특히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 특히 함께 한 지역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을 베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회의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천한 것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교회 밖에서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나와 남, 남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이루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해결의 길을, 해결의 빛을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의 삶에도 마음을 쏟고 마음을 향하는 그 빛이 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빌립보서 2장에 접어들면서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우리가 6시간에 걸쳐서 1장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시간의 말씀을 세 가지 제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연합, 복음의 교제, 복음의 코이노니아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진전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 복음에 대한 세 가지 1장에 들어있는 표현을 통해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2장을 시작했던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우리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앞세워서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그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확신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되짚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런 대인관계는 무엇일까?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또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먼 사람들, 내가 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나에게 남이 된 사람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얽혀있는 가운데 그 대인관계를 어떻게 내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대인관계를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실천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보다, 그러니까 무엇을 남에게 베풀거나 선행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교우가 되었는가, 그 길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그 길을 되짚어보는 묵상이 참 앞세워 중요합니다. 지역교회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고요, 나와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일반 사회의 작은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소수 단체와는 달리 지역교회는 어떤 조건을 걸고 사람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과 가족이 그 지역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는 일반 사회와 좀 흡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교우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 멈추고 서서 나와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성회에 속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서로 어떻게 교우의 관계를 이룬 것인지 그 길을 되짚어보는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앞세워 기억해야 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짚었는데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깊이 묵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1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네 가지를 확신할 수 있다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반복한 언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있는 여부를 따지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있는 여부가 아니라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문학적인 테크닉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내가, 크리스찬이 된 내가 이미 받고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네 가지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파라클레이시스, 이미 나에게 적절한 도움이 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빈 모습들을 아시고요, 어디를 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시면서 나에게 그 빈 곳을 채워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점을 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둘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그 아가페 사랑이 지금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안이 되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전심으로 코이노니아,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합심해서 그 일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동역, 하나를 이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을 기억할 때 네 번째로 나는 긍휼과 자비로 충만해진다고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긍휼하면 우리가 자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오히려 정다움, 애틋함 또는 사랑하는 마음, 무엇을 바람직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것을 affections라고 번역을 합니다.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것을 정답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그 긍휼이고요. 두 번째 자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단어 자체 그대로 단어가 전하는 그 의미대로 상대방의 사정을 내가 공감하고 그를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 안에 있다, 지금 한 배를 탔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에게 관심을 쏟는 그 자비와 동정을 그 두 번째 단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그 정다움과 애틋함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 그 자비는 이웃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감동을 얻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나의 이웃들의 사정을 남일로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받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적어도 이 네 가지 큰 은혜들이 있고요. 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바람직하게 여기면서 마음이 활짝 하나님을 향해 열립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서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하하며 외면하는 나의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을 동정하면서 그들의 처한 일이 나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처한 상황 또 나도 충분히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나의 이웃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1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 모든 내용이 1절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고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장 1절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 구절은 마치 좋은 단어 모음집처럼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참 좋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 1절 9절을 우리가 바르게 정리해 나가고 또 성경의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구절을 봤을 때 이 구절은 정말 복음을 우리에게 소통하고 있구나. 복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 이후로 오는 우리의 그 구원의 혜택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들을 정리하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나 한 사람뿐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단결과 연합과 서로 사랑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는 심지어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신자들에게도 교회의 여러 자리들과 여러 그런 사역들이 공개가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또 여러 사역, 여러 자리에 환영을 받으면서 불신자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어린 자녀들만이 바로 그 교회의 교인들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 한 사람뿐 아니라 같은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 옆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성도 사랑은 행동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멈추고 여기까지 온 길을 되짚어보는 가운데 그에게 동정, 자비, 긍휼,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에게 베풀어주는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라는 이 사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룬 교우들을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묵상 뒤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낼 때 어떤 행동들이 나와야 하는지 그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2절의 내용을 빌리자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이루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3절과 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무엇 대신 도리어 이것을 하라 라는 이런 두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죠? 각자 자기의 일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을 하라? 이웃의 일에도 주목을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두 문장의 차이점 한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내 자신보다 내 이웃을 낮게 여겨라 라고 하시면 이건 비교형입니다. 비교형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비교형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이웃의 일에도 주목을 하라. 이건 비교가 아니라 마음의 분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 쓰는 것을 어떻게 분배해서 어떻게 할당할지를 정하는 것이지 비교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의 일은 거들떠보지 말고 남의 일을 거들떠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하는 문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 타인의 이익을 위해 내가 헌신을 한다는 것,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간의 바른 됨됨이로 여겨지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남을 위해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그것이 모범이 된다 이렇게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이걸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삶이라는 것을. 지난주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일종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또 자기의 것으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리적인 행동이다. Substitutionary, 대리적인 행동이다. 라는 것을 켈러 목사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대리적인 희생. 인간 사회에서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 감동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뜬금없는 사랑이라든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망하는 사랑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더욱이 우리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위한 헌신을 위해서 내가 만약 내 자신과 나에게 속한 가족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본 자세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팽개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양쪽 다입니다. 하나만 할 뿐더러, 그러니까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만 챙겨야 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함께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어떤 신학학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이것은 갓난아기에게 한 말씀이겠느냐? 이것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겠냐?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회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 생계마저도 유지하지 않을 만큼 게으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아마 당시 어떤 일반 격언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걸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나의 생계에 대한 책임이 내 자신에게 있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만약 성인이고 건강한 성인이라면 말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나의 생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가 하면 당시에 과부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남편을 여인들을 포함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족 일원들을 보살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도울 1차적인 책임은 그와 그의 가족과 친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분명히 우리 집 안쪽으로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족과 친척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너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가족 제도나 친족 제도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가족이지만 우리의 혈육을 나눈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참 무섭습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에 묶어놓기 위해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가족 관계를 그렇게 건드리는 그런 집단은, 종교 집단은 이단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끊도록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족 내에서 물론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고 또 동생이 동생이 아니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 우리의 가족이 늘어나죠. 같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교회 식구들을 가리키시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타인을 위해서 헌신함과 동시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 내가 돌봐야 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배웁니다.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타인들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이 부분에서 그 묵상을 할 수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현실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 헌신 을 방해하고 망치려 하는 요소가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으로 인도하는 요소는 내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투쟁입니다. 자기 몫을 챙기려 하는 투쟁. 허영이라고 번역된 이 두 번째 단어는 허상을 쫓아 쏟는 헛된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 것이 아닌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된 것처럼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그런 속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허영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타인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에 동정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쏟아 그를 채워주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찾아오는 나의 내적인 싸움, 내 속에서 진행되는 영적인 싸움을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헌신을 반대하는 나의 육신이 언젠가 유사시에 일어나서 그 사랑의 아름다운 행실들을 막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막는 요소가 내 밖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요소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 죄에 너무도 익숙하고 타인을 보면 먼저 나를 높이기 위해 그들을 비하하려는 이 죄인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면서 이것과 맞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 마음이 들 때까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그분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분이 이주를 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기회를 놓쳐버려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연인은 사랑과 헌신, 남을 위해서 쏟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걸 원해요. 죄인의 마음은 이미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고 죄인의 헌신은 이미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지 2년, 5년, 10년,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속사람은 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과 싸우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서 주신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챙길 수 있고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챙기는 것과 같이 그 마음을 나누어서 주위 사람들을 챙겨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룬 교우들을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셨고요. 그 이유를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5절에서 시작하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다음 주부터 2주간 깊이 묵상할 그 내용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너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높으신 분께서 낮아지시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며 더없이 낮은 곳까지 가시면서 이루어내신 구원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서 그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그런 헌신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진정한 사랑이고요. 진정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사랑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실제로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체험합니까? 언제 체험합니까? 우리 한 구절 같이 가보실까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로마서 8장인데요.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지옥불을 무서워해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나 대신 그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런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 지났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는지 몰라도 불신자들 중에서 남몰래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그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지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지 우리는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사랑이시고 그런 주님이 우리 사랑의 표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뿐이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내가 따져보자면 아직 잘 못하는 부분들이 수두룩하지만 그 사랑을 오늘도 실천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더욱 자신의 관심과 헌신을 안쪽으로 기울이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독한 예, 제가 아까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어머니, 자기 딸을 뭐 나무라지 않고 남의 딸을 그렇게 폭행했던 그런 아주 심각한 예가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지만 비밀리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안쪽으로 굽어있는 것을 합리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이 21세기를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 복음이 어두운 이 세상을 더욱 밝게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울수록 그 별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복음의 빛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맛본 우리들이 지역교회의 공동체가 이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복음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지역교회의 그림을 우리 마음에 그려 새겨놓으십시다. 그리고 한때 그 그림 속에서 그 그림 속에 없었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그림 속에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신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그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수고하면서 그 그림을 닮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더없는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을 통해 복음과 복음의 혜택을 정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2장 전반에서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을 또 이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어떤 경위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인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또 그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을 준비하고 넉넉하게 치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랑에 대한 이유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한 주도 주님을 바라보기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고 언제나 주님을 저희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